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부터 시리아 전역에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터키 외무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시리아의 치열한 내전 과정에 서로 반대편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가 이번 휴전 합의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터키는 공습을 포함한 모든 전투가 중단되지만 일부 과격단체들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극렬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모두 휴전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장악지 이스턴 고우타 지역에도 휴전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휴전 적용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원했다는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터키 주재의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ISIL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뿐 아니라 터키 안팎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반군도 지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사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작전과 관련해 터키 언론들의 상당한 오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측 협상대표는 성명에서 아바스 수반은 전략적 선택으로 평화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에레카트 협상대표는 또 아바스 수반의 입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영구 지위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합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두 개 국가 해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오늘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에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참배했다며 일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귀중한 분들의 토대 위에 있다는 점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하와이 방문에 동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한일본 외교관들을 불러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킹 혐의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해외 해커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이 명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 행위는 다루지 않고 있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흑해 추락해 92명의 사망자를 낸 러시아군 수송기에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세르게이 바이네토프 러시아군 중장은 오늘 사고기 비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추락 원인으로 아직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질이 낮은 연료 사용이나 조종사의 과실 또는 기계적 결함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지난 25일 시리아 라타키아 기지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장병들을 위해 새해맞이 위문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군 합창단을 태우고 소치를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다 흑해에 추락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약 3억 달러를 사용했고 340여 명을 공개 처형하거나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금창리 인근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구름이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1.5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약 3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40여 명을 공개 처형하거나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백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우상화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민 생활과 경제 회생을 외면한 채 29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미화 약 3억 달러를, 김일성 일가 동상 건립 등 460여 개 우상물 제작에 1억 8천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간 총살하거나 숙청한 인원은 모두 340여 명에 이른다며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처형되거나 숙청된 간부들의 경우 지난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그리고 지난해엔 6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고위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40여 명이 숙청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처형 사례론 장성택과 현영철을 비롯해 김용진 내각 부총리와 최영건 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 꼽혔습니다. 백서는 또 처형 대상 범위도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처형된 일반 주민도 지난 8월 기준 60여 명으로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부족한 통치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 처형이나 숙청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빨리 이제 승계받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주민들도 많이 죽이고 있죠. 공개 처형. 공포 정치로 자기의 부족한 권력 장악력, 통치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죽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백서는 아울러 경제 파탄을 유발하는 병진 노선,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 심화, 남북대화 거부와 관계 단절 초래, 개혁개방 없는 허구적 투자 유치 등을 북한의 대표적 실정 사례로 꼽았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내년엔 김정은 우상화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과 대북제재 무용론을 과시하려 하겠지만 우상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주민 동원으로 체제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평안북도에서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에 설치된 것과 같은 크기의 미사일 발사용 격납시설이 관측됐고 또 조립과 관측 용도로 보이는 건물, 또 폭이 넓은 도로 등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포착된 곳은 평안북도 금창리 인근의 산악지대입니다. 지난 10월 한국군 당국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장소로 지목했던 구성시 방현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약 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기지는 미사일 발사 격납고와 조립용 건물, 관측동으로 추정되는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지를 발견한 인공위성 분석업체 스트레티직 센티널 S2사는 27일 VOA에 해당 기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곳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일로로 불리는 지하 미사일 발사 격납 시설입니다. 7.4m 크기의 슬라이딩 덮개로 가려져 있는 이 시설은 덮개의 크기는 물론 전체적인 모양과 배기 분출구 위치 등이 이란의 타브리즈 미사일 기지의 것과 동일하다고 S2는 분석했습니다. S2에 따르면 이란의 사일로는 북한의 관련 기지보다 앞선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건설됐습니다. 이 업체의 라이언 바렌클루 대표는 이란이 사일로 디자인을 북한에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과 일본 언론 등은 이란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을 본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지난 4월 미 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서 공개된 추진체가 이란이 개발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북한과 이란에서 발견된 미사일 발사 격납 시설이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추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사일로에서 외길을 따라 약 300m 떨어진 지점에는 3개의 대형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두 곳은 미사일 조립을 위한 시설로 추정되는데 각각 27m와 31m의 길이로 건물 사이에는 35m 길이의 공터가 있습니다. 또 공터 앞쪽으로 자리한 나머지 한 개 건물은 미사일 발사 관측 시설로 추정됩니다. S2의 네이튼 헌트 최고 운영 책임자는 건물의 크기로 봤을 때 조립 시설이 노동 미사일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launch vehicle processing prep building measures about 55 meters long. If you look at
이에 반해 단일 건물로 이뤄진 동창리와 무스난리의 조립 시설은 길이 55m로 대포동과 같은 매우 큰 미사일 발사 준비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만 조립 시설과 사일로 사이의 거리가 동창리나 무스단리 발사장의 조립시설과 발사대의 거리와 비슷해 전체적으로 유사점을 갖추고 있다고 바렌클루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헌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조립시설 주변에 폭 6m의 대형 도로와 큰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은 해당 기지에 대형 트럭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립시설 반경 2km 이내에는 기지와 관련된 여러 개의 건축물이 목격됐습니다. 조립시설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식으로 보이는 건물이 포착됐는데 바렌클루 대표는 이 건물이 미사일 기지의 지휘본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립시설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산 정상에서도 원격 측정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금창리는 지난 1999년 미국이 북한의 지하 핵시설로 지목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그해 미국 측의 현장 조사를 허용했지만 미국은 해당 지하시설에서 핵 관련 움직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기지는 이 지하시설 입구에서 약 700m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미국의 상업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촬영한 사진이 이용됐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이 지역 사진 중 가장 최신 것들입니다. 바렌클루 대표는 북한이 해당 기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창리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북한 평안북도 금창리 인근 산악지역에서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포착됐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거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내년 초 미국에서는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죠. 이 한국에서도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내년에도 핵도발 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 내년 초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민간 접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훈련을 이 같은 입장의 예외로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선제 타격 위협을 가하는 등 북한의 반발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제 타격을 동원한 공세적 전략을 표출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혹은 유예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를 별로 연결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제재 공조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카드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을 체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훈련 중단을 미국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한연합훈련 중단 또는 규모 축소 문제를 협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점검을 거친 뒤 미한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 축소를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 미측 인사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내년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 등 기존 요구를 강하게 반복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접촉 등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돼 있죠. 지도부가 들어선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관계에 틀어지는 것은 미국이 책임이라는 미국 책임론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재지요.
북한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11월 21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달라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미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대가로 자신들이 뭘 해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양보 사안이 미국에게는 큰 전략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즉 핵실험 같은 거 잠시 유예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실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미한 군당국은 그동안 연합훈련이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연습이라며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를 일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미한 군사훈련을 빌미로 언제든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빠른 시일 안에 핵능력 고도화 완성을 목표로 내건 만큼 추가 핵실험이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는 북한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핵실험과 같은 노골적인 도발을 하기보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지상 사출 시험과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탄도 같은 경우에도 안 보이게 은밀하게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공개적으로 제 6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대포동 같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보수 정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겠다,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북한이 내년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서 국가급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입니다.
2월 달에 있을, 3월 달에 있을 훈련에 맞불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딱그 시기가 북한에서도 대규모 훈련을 할 시기예요. 동계훈련을 마무리 지으면서 국가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훈련의 성격이라든가 그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2월 달에 하는 훈련, 3월 달에 훈련하고 맞춰서 맞불식으로 맞춤형 훈련이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북한이 하는 훈련 자체를 상당 부분 그러니까 확대하고 긴장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남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리는 내년 8월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미한관계, 미북관계의 향배를 결정짓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내년 3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의 즈음에 전략적 또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북한은 한국이 여러 격동하는 상황에 있고 미국의 북한 정책이 천명된 게 없어 이 다음 달에 있을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관망 중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한국의 야권에서 일고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이는 국가 간의 문제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94%가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에 그쳤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이 같은 한국민들의 생각은 한국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한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9일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46%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58%였고 41%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2014년, 15년, 16년 62, 56, 58% 대개 한 60% 내외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정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정도는 좀 여론이 형성된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60% 정도는 낮은 수치는 상당히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72%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은 22%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20%에 그쳤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인 답변은 74%나 나왔습니다. 또 지난 3월 한국 국회가 첫 발의한 지 11년 만에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북한 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나 나온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쳐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한기홍 대표입니다.
북한 인권이 뭐 심각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 한국 국민들에게 자기와 어떤 특별히 결부된 이슈가 아닌 약간 긴박성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은 응답자가 38%였지만 꾸준한 대화를 선택한 응답자도 36%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활동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는 응답률 44%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들 단체들의 대북 인권 방송을 통한 북한 주민 의식 교육에 대해서도 72%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5%를 압도했습니다. 의료와 식량 지원 등 대북 지원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60%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1%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대응책으론 47%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41%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2016년 올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짚어보는 연말 기획 보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진 북한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당시 BOA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person who is most responsible, of course, is the leader of the country, Kim Jong-un, in any country.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Kim Jong-un,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씩 호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범죄 책임 있는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다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는 물론 이산가족과 납북자, 외화벌이 노동자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3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세라 맨델슨 경제사회 담당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fore, with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gai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인권 유린이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8월 취임한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지난 10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any country experiences have shown us how important this task can be, especially for victims.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ICC 회부 외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을 다른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이 같은 작업을 위해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고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도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any of the Kwanli-so?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숙청이 되면서 저희 가족 다섯 명과 함께 함경남도
워싱턴에서는 이달 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과 수용소 운영에 관여했던 전직 북한 관리, 북한 수뇌부와 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차례로 증언했고 내년 초에 모의 재판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지중해 섬나라 몰타는 자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모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며 압박했고 유엔총회는 올해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다양한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kind of experimentation in the last year or two with drones and all that kind of thing. And I think there needs to be
영국의 민간 단체인 유럽 북한 인권 협회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지난 한두 해 사이에 무인 비행기인 드론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많은 실험을 했다며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점증하는 국제사회 압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지난 3월 열린 31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Its most recent resolu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Third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a couple of weeks ago.
코엔 전 부차관보는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점을 예로 들면서 북한마저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표결을 요구하지 않고 합의 방식을 선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내년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의 말입니다.
So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world community to continue to take a hard line and to really, I think, identify.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2016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오늘 네 번째 순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올 한 해 북한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함경북도 수해 지역 어린이와 산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 54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851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140g에 그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취약계층 82만 4천여 명에게 3,567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20%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 등 이유로 내년 4월 말이면 영양과자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밀가루 등 식품 원료를 구입해 영양과자를 생산하는데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원료 부족으로 영양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다만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유엔 합동조사단과 함께 수해 지역을 방문했다며 수재민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추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의약품과 식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홍수 피해가 가장 심했던 무산군과 연사군, 회룡시 어린이와 여성 3만 천여 명에게만 식량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경북도 6개 지역 내 수재민에게 식량 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화 54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 지난달 북한 9개 도 30개 군 소아병원과 타가소, 유치원, 고아원 등에서 120여 차례 지원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함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8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2,420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올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는 캐나다와 인도, 러시아, 스위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등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반대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네.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보고요.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연설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을 수행했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귀국하자마자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예.
또 미국 정부가 올해 선거운동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정착촌 건설 문제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돼서 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국무부에서 정책 연설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진지하게 평화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정착촌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지금 상황은 일국가체제의 영구 점령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국가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두 개의 독립국으로 각각 인정받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분쟁 해법으로 제시하고
예.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촉발된 계기가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 케리 장관이 상당히 긴 시간 설명을 했다고요?
네, 한 시간 넘게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기권한 것 외에 14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반대 없이 뭐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고 그것을 지속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당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 채택을 도운 데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치스러운 타격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요. 보복 조치를
예.
다짐했었는데요. 케리 장관이 이번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현 정권은 역사상 가장 우파적이고 극단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좀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중동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지금
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정착촌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이요. 종전 직후에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의 일부가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948년에 텔 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요.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예.
양측이 네 차례 걸친 중동 전쟁을 겪었죠.
네. 자, 그러다가 미국의 중재로 이제 양측의 대화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1993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양측이 오슬로 협정을 맺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에서 철수하는 한편 지속적인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이 평화협상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당 지역의 두 개의 독립국으로 공존하도록 한 거죠.
예. 그런데 요즘은 이 대화 노력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착촌 반대 결의안까지 이번에 채택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국가 선포를 한 뒤에요. 요르단강 서쪽, 영어로는 보통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예.
그리고 가자지구 이 두 군데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도록 자치 지역을 정했는데요. 이 안에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거주지를 조성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가 이 지역들에 정착촌 200개를 만들어서 자국민 60만 명이 살도록 했고요. 최근에는 이 건설 계획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에 항의해서 이스라엘군은 또 군을 투입해서 맞서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만든 거죠.
어제 연설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 결의안과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한 건데 이스라엘은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케리 국무장관의 연설 직후에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테러리즘이 번지고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요.
예.
정착촌 문제를 반복해서 말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이 유대교인 국가를 반대하고 있는 이 갈등의 근원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네.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을 놓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렇게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의회가 출범을 하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켜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요. 공화당이 다음 달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서 유엔을 규탄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과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진행된 각종 규제들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사상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나다 도무미 일본 방위상이요. 오늘 아침에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네.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일본 안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고요. 특히 이 전날 아베 신조 총리의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수행해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없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돌아온 직후에 일본 군국주의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이 야스쿠니를 참배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주만 방문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비판이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 당사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하와이 진주만 방문 그리고 그 다음날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한 것. 이게 상당히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외교통상부가 오늘 오후에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를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서 조준혁 대변인의 명의에 논평을 냈는데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기자들하고 만나서요. 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또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 등 소관 부처는 물론이고요. 관영 매체들까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화춘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수행해서 진주만을 찾아서 화해와 관용을 이야기한 말이 귓가를 떠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이나다 방위상을 비판했는데요. 네. 이 화해의 일정으로 포장했던 진주만 방문이 한낱 거대한 풍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위진 국방부 대변인은요. 오늘 12월 결산 회견을 가졌는데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고요. 예.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언론들도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르면 오늘 관련 발표가 나올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크게 두 개의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돼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고요. 예. 또 11월에 본선거를 앞두고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예. 앞서 미 정보당국이 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해킹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행정부가 러시아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한다는 건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경제 제재, 외교 제재, 사이버 공격을 병행하는 형식이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는데요. 예. 이 행정명령은 외국에 있는 해커들에게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 구체적으로 이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국가안보나 미 기관시설 또는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 이들이 미국 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이들과 사업을 할 수 없게 금지하고요. 미국 입국 비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국가 안보나 기관 시설, 이제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취해진 행정명령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선거 관련 해킹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행정명령에?
아, 그게 조금 문제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 행정명령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이 선거 제도를 미국의 중요한 기관 시설의 하나로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 개입을 새로운 위협의 하나로 그 행정명령 문구에 포함하는 아.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한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하기 전에 제재를 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즉각 반발했는데요.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이 해킹 사건이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란 그 거짓말이 미국 정부 최고위급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해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러시아에 보복하기보다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임하기 전에 러시아에 제재를 취하더라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되돌리기 힘들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존 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구름이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 낮 최고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1.5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양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도 역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에는 곳에 따라 구름이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2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8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해상 대부분 구름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부터 시리아 전역에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터키 외무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시리아의 치열한 내전 과정에 서로 반대편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가 이번 휴전 합의를 보증하게 됩니다. 터키는 공습을 포함한 모든 전투가 중단되지만 일부 과격단체들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극렬단체인 자브핫 파테 알샴 모두 휴전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장악지 이스턴 고우타 지역에도 휴전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휴전 적용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원했다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ISIL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뿐 아니라 터키 안팎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반군도 지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작전과 관련해 터키 언론들의 상당한 오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비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측 협상대표는 성명에서 아바스 수반은 전략적 선택으로 평화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에레카트 협상대표는 또 아바스 수반의 입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모든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영구지위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합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두 개 국가 해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오늘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에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참배했다며 일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귀중한 분들의 토대 위에 있다는 점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하와이 방문에 동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한 일본 외교관들을 불러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킹 혐의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이 명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 행위는 다루지 않고 있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선거도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이라는 해석이나 추가적인 위협을 행정명령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해커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해에 추락해 92명의 사망자를 낸 러시아군 수송기에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세르게이 바이네토프 러시아군 중장은 오늘 사고기 비행기록 장치 분석 결과 추락 원인으로 아직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질이 낮은 연료 사용이나 조종사의 과실 또는 기계적 결함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